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28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자국 영공을 침범할 경우 이를 공중에서 파괴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에게 북한은 과거 핵실험을 실시할 때 미사일도 발사한 적이 있다면서 다음 달 16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을 앞두고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어 이번 안보회의에서 북한 문제와 제재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반의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의 교도통신은 북한 정권이 빠르면 일주일 안에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과격한 행동을 하지 말고 긴장이 악순환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북한 정부가 기습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이미 평안북도 동창리에 미사일 발사대 증축공사를 마무리했고 언제라도 이를 발사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지역에 복잡한 요소가 추가됐다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사태가 커지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언행을 중단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군은 남중국해에서 항해 자유작전 횟수와 범위를 늘릴 계획이라고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27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은 1년 반 만에 3,000에이커에 달하는 산호초 면적을 개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지난해 말 중국 군 당국자들과의 회담에서도 남중국해 섬들은 중국의 영토가 아니며 그 같은 간척 활동은 영내 긴장만을 고조시킬 뿐이란 점을 분명히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하와이의 이지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시키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경고했습니다. WHO는 28일 지카 바이러스가 미주 대륙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최대 400만 명이 감염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기로 인해 감염되는 지카 바이러스에 임산부가 감염되면 소두증을 유발할 확률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두증은 신생아의 머리가 정상보다 기형적으로 적은 것으로 두뇌 발달 장애를 일으켜 조기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1947년 우간다에서 처음 나타났으며 지난해 5월 남아메리카에서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된 뒤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거리 찬 WHO 사무총장은 이날 다음 달 1일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찬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세계 23개 나라에서 발생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의 텐쉐인 대통령이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28일 의회에서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텐쉐인 대통령은 평화적 정권 이양을 미얀마의 승리로 규정하고 각 정당들의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텐셰인 대통령은 또 민주화 운동에 전념해온 아웅산 수치 여사의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은 다음 달 1일부터 정부의 권력을 이양받습니다. 이날 개원된 의회에서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핵심 요직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미얀마에서는 한 달쯤 뒤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수치 여사는 외국 국적의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미얀마 헌법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 민족 동맹은 정권 장악에도 불구하고 의석의 4분의 1은 군부에 할당돼 있어 앞으로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프랑스와의 외교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돼 있다고 프랑스를 방문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28일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연설에서 프랑스가 이번 공식 방문과 함께 합의를 원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국인들이 올해 해야 할 가장 큰 선택이 있다면은요, 11월에 미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민주공화 양당의 대통령 경선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약속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유권자들은요, 후보를 지지할지 말지에 대한 기준 조건들을 공약과 상관없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조사 대상자의 3, 40%는 후보가 바람핀 경험이 있거나 경제 문제가 있거나 하면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동성애자, 모르몬교도, 대마초 흡연자 등도 뒤를 이어서 지지하지 않을 조건으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정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지 조건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걸로 나왔는데요. 최근 워싱턴의 주류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응답자 50%를 넘긴 상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응답자 2명 가운데 1명꼴로 신을 믿지 않는 후보는 지지할 가능성이 작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믿는 후보라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도 되는데요. 미국이 여전히 기독교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먼저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현재의 기온 영상 4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1월 29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25도에서 영하 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요. 오늘 낮 최고기온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분포 예상하고 있고요. 신의주 맑습니다.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 분포. 개성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밥 딜런이 부릅니다. The Times They Are a Champion 들어보시죠.
I'm gathering people wherever you roam and admit that the waters around you have grown and accept it that soon you'll be drenched to the bone. If your time to you is worth saving, then you better start swimming or you'll sink like a stone. For the times they are a changing. Writers and critics who prophesize with your pen,
keep your eyes wide, the chance won't come again. And don't speak too soon, for the wheel's still in spin. And there's no telling who that it's naming. For the loser now will be later to win, for the times they are a-changing. Senators, congressmen, please heed the call. Don't stand in the doorway, don't lock up the hall. For he that gets hurt will be he who has stalled. The battle outside raging will soon shake your windows and rattle your walls. For the times, they are a-changing. Mothers and fathers throughout the land, and don't criticize what you can't understand.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are beyond your command. Your old road is rapidly aging. Please get out of the new one if you can't lend your hand. For the times, they are a-changing. It is drawn, the curse it is cast. The slow one now will later be fast, as the present now will later be past. The order is rapidly fading, and the first one now will later be last. For the times, they are a-changing.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있습니까?
테인세인 미얀마 대통령이 목요일 마지막 의회 연설에서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정권 교체를 일으켰으며 이는 미얀마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잉주 타이완 총통이 주변국과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를 방문했습니다. 임산부가 감염될 경우 신생아에게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가 여러 나라로 확산되는 조짐입니다.
네, 자 먼저 미얀마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보죠.
예, 미얀마에서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새 회기부터 의회 입성에 다수당이 되는데요. 목요일 미얀마에서 군부 출신이 다수인 현 의회 마지막 회기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테인세인 대통령도 마지막 의회 연설을 했는데요.
네.
예, 자신의 임기 중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성과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꼽아서 주목됩니다.
네. 테인세인 대통령이 지난해 선거 직후에도요,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약속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선거 승자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곧바로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미얀마에서는 지난 1990년 이 아웅산 수치 여사가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군부가 이 선거 결과를 무시하고 감금했던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후에도 이 국제사회에 우려 섞인 시선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정상적인 정권 교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테인세인 대통령이 연설에서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 테인세인 대통령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끝내 민주적인 정권 교체를 일궈냈다면서 이는 미얀마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얀마 정치 세력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계속 협력할 걸 촉구하면서 자신도 새로 들어서는 정부를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테인세인 대통령은 또 이 아랍의 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1년에 미얀마도 이 군사 통치에서 문민 통치로 전환을 시작했다면서 5년이 지난 지금 중동 국가들이 안정과 민주주의를 해치는 폭력에 시달리고 있지만 미얀마는 한 걸음씩 개혁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네, 이 테인세인 대통령이 군부 출신이지만 민주개혁을 추진했죠.
예, 맞습니다. 이 40년 동안 군인으로 재직한 이 군부의 핵심 인사인데요.
네.
예, 2011년에 대통령에 취임한 후 민주화 개혁을 추진하면서 이 국제사회 환영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하고 또 국가 검열을 완화하고 노조와 시위도 허용했고요. 물론 여전히 개혁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긴 하지만 민주적인 선거를 치르고 정권 교체를 일으킨 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 또 개혁과 함께 경제 개방을 실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성장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요, 테인세인 대통령이 민주화 계획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임을 얻고
네.
대통령으로 재선출되길 바랬지만 실패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네, 테인세인 대통령도 그런 지적을 의식한 듯이 자신은 그동안 이 다음 정부를 위해서 더 나은 기반을 다졌지만 이게 이 재선을 염두에 두고 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편 테인세인 대통령은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약속하면서도 군부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새 정부에서도 군부 통제하에 있게 되는 내무부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앞서 총선과 상관없이 전체 의석의 4분의 1이 이 군부 출신 인사들에게 돌아가게 했는데요.
네.
이 역시 군부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국제사회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얀마에서 완전한 자유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미얀마의 정권 교체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 2월 1일부터 의회에서 새 회기가 시작되는데요. 지난 11월에 총선에서 승리한 아웅산 수치 여사의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다수당이 됩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네.
예, 새 회기가 시작되면 먼저 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합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의 측근 인사가 이미 내정돼 있고요. 한편 3월로 임기가 끝나는 테인세인 대통령 후임 대통령도 의회에서 선출할 예정인데요.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를 둔 사람은 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이 군부에서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아웅산 수치 여사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네.
예, 따라서 어떤 인사가 대통령이 될지 주목되지만 아직은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고요. 아웅산 수치 여사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수당의 당수로 국정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아시아 지역 소식입니다. 자, 타이완 총통이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를 방문했네요.
네, 마잉주 타이완 총통이 목요일 예고한 대로 남중국해 분쟁 도서인 스프레틀리 군도의 타이핑다오를 방문했습니다. 예, 마 총통은 타이완 공군 수송기편으로 섬에 도착했는데요. 예, 관련 공무원, 학자 등 30여 명이 동행했습니다. 이 타이완 총통이 이 섬을 방문한 건 지난 2008년 천수이벤 총통 방문 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네, 이 스프레틀리 군도라면은요 타이완뿐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인데요.
네.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섬을 방문한 목적이 있겠죠?
예, 마 총통은 음력설을 앞두고 현지 주재원들을 위문하고요. 또 타이핑다오의 법적 지위와 평화적인 용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타이핑다오는 국제법상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섬이고 이 타이완이 오랫동안 관리해온 만큼 주권 역시 타이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 총통은 또 지난해 발표했던 남중국해 평화를 위한 로드맵도 거듭 제안했는데요.
네.
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의 대화와 함께 생물자원 보호와 관리, 또 해양과학 연구, 해양범죄 대처 등에서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 타이핑다오 섬이 현재 타이완의 시료 지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타이핑다오는 면적이 0.5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예, 타이완 남부 도시인 가오슝에서 160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네.
예, 200여 명의 타이완 해안 경비대 의료진 과학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마총통은 앞으로 이 타이핑다오를 평화와 구조 임무 수행을 위한 장소, 또 탄소 배출이 적은 환경 친화적인 섬으로 바꿔가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미국도요, 이 마총통의 섬 방문을 반대했었죠.
예,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이 수요일 마총통의 타이핑다오 방문 계획이 실망스럽다면서 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철회하라고 촉구했었습니다.
네.
예, 이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필리핀도 예, 남중국해에서 관련국들이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아야 한다면서 자제를 촉구했고요. 또 베트남 역시 강력히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총통이 목요일 방문을 강행한 건데요.
네.
예, 마총통은 또 이 최근 대선과 총선에서 압승한 민진당에도 동행할 대표단을 파견할 걸 요구했지만 민진당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예, 지카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브라질에서 이 방역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염 사례가 더 나오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서도 이 환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지카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백신 개발에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각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카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예, 주로 모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원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이 좁은 적도대에 주로 발생하다가 최근 브라질에서 크게 유행하면서 감염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증상은 이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등으로 휴식을 취하고 영양을 잘 섭취하면 대부분 낫는다고 하는데요.
네.
예, 그래서 이 건강한 성인의 경우 감기에 걸린 정도로 생각하고 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문제는 임산부가 감염될 경우인데요. 이 태중의 신생아에게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알려지면서 공포감이 커졌습니다.
네, 이 소두증이라고 하면 아기의 머리가 정상보다 작은 거죠.
예,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산모가 출산한 이 소두증의 아기 사진을 보면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머리둘레가 일반 신생아보다 아주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뇌 발달에 문제가 있어서 아기에게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고요. 또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예, 브라질 보건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4천 건 넘는 지카 바이러스로 인한 신생아 소두증 의심 사례가 보고됐고요. 이 중에 사망한 12명이 지카 바이러스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임산부의 경우 이 브라질같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 지역에 대한 방문을 제거할 걸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정부가 이 지카 박멸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호소하고 있네요.
네, 호세 지우마 브라질 대통령이 직접 지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연구와 방역 대책에 협력할 걸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나온 나라는 중남미를 중심으로 30개 나라 정도인데요.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서도 이 극소수지만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들은 지카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걸 촉구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인에게는 증상이 심각하지 않고 치명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산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한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대책 회의를 갖고 백신 개발을 직접 지시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종적으로 이 백신이 개발할 때까지는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또 세계보건기구 WHO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상회의를 소집한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다음 달 1일 지카바이러스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마거리 찬 사무총장이 목요일 이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그같이 밝혔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국제보건비상사태 선포 여부와 또 WHO가 지카 바이러스 발생 지역에서 취할 조치 등을 결정해서 WHO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WHO는 지난 2014년 서아프리카 일대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도 국제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예, 치료제도 백신도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예방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부라면 더더욱 이 지카바이러스 감염 지역은 가지 말고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네, 지구촌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다음 주 아이오와 당원대회를 앞두고 목요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 7차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세계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암정복을 위한 이 백악관 전담반을 발족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오는 월요일이죠. 2월 1일 아이오와주에서 당원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앞서 미국 시간으로 오늘 28일 목요일 저녁에는 또 공화당이 또 한 차례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를 여는데요. 이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열리는 오늘 토론회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나올 거냐 말 거냐 이게 또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선두주자인 트럼프 후보는 화요일 폭스뉴스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참 이후로 토론회 진행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맥인 켈리 씨를 들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켈리 씨가 자신에 대해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며 토론회 진행자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지난해 8월에 열린 제1차 토론회 때 켈리 씨가 트럼프 후보의 과거 여성 비하 발언을 끄집어내자 트럼프 후보가 발끈했고요. 그 뒤에 계속 이 켈리 씨를 비난해왔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이번 토론회에 안 나오겠다고 했는데 정말 나오지 않을까요?
네, 글쎄요. 과연 트럼프 후보가 나올 것이냐, 나오지 않을 것이냐 전문가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네.
트럼프 후보의 불참 선언은 토론회 전에 관심을 끌려는 술책일 뿐 결국엔 나올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트럼프 후보가 지지율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굳이 나올 이유가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히 나와서 다른 후보에게 공격할 기회를 줄 필요가 없으니까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일부는 트럼프 후보의 불참 결정을 지지하는데요. 하지만 공중파도 아니고 유선 방송인 폭스뉴스 진행자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 측은 이번 토론회에 참가하는 대신 같은 시간에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재향 군인들과 부상 군인들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인터넷으로 행사를 중계할 예정입니다.
네, 폭스뉴스가 트럼프 후보가 나오지 않더라도 예정대로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죠.
예, 폭스뉴스는 트럼프 후보가 마지막 순간에 토론회 불참 선언을 한 데 대해서 거의 전례 없는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트럼프 후보의 위협에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거의 전례 없다라고 한다면 네. 이전에도 누가 불참한 일이 있었나 보네요.
예, 2000년 선거운동 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1차 토론회에 불참한 일이 있습니다. 이 첫 당원대회가 열리는 아이오와주에 집중하고 또 아내를 위한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부시 후보가 뉴햄프셔주를 무시해서 그런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결국 부시 후보는 뉴햄프셔주에서 패배했습니다. 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도 1980년에 아이오와 당원대회 직전에 열린 토론회에 불참한 뒤에 아이오와주에서 패배를 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 다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 데 성공했고요.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죠.
네.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토론회의 초점은 트럼프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불참한 데 대해 다른 후보들이 비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아이오와주에서 열리는 토론회인데 아이오와 주민을 무시해서 안 나왔다고 주장할 수 있죠.
네.
하지만 그 자리에 없으니까 뭐 트럼프 후보가 다른 후보들의 비판에 반박할 기회는 없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를 빼고 또 누가 토론회에 참가하나요?
네, 아이오와주에서 이 트럼프 후보와 선두를 다투고 있는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이 참가하고요. 지지율 3위인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 은퇴한 신경외과 의사 벤 칼슨 박사,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제프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또 랜드 폴 연방 상원의원이 본 토론회 무대에 섭니다. 폴 후보는 지난 6차 토론회 때는 본 토론회 참가 자격을 얻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최근 5개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평균 6위 안에 들었거나 최근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 5개 여론조사에서 평균 5위 안에 든 후보들이 본 토론회 초청을 받았고요. 나머지 네 후보는 본 토론회 전에 열리는 2부 토론회에 참가합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아이오와주에서 이 트럼프 후보하고 테드 크루즈 후보가 팽팽하게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토론회가 크루즈 후보에게 참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반드시 아이오와주에서 이겨야 한다는 자세로 이 토론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크루즈 후보의 지지율이 트럼프 후보보다 높게 나오긴 했지만 최근 다시 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하는 기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크루즈 후보는 이번 토론회에서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자신이 가장 보수적인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같은 쿠바 후보의 상원의원인 마르코 루비오 후보의 거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공화당 경선이 트럼프 후보하고 크루즈 후보 이 두 후보의 대결 양상이 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요, 주류 공화당 정치인이 아닌 아웃사이더, 비주류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주류 정치인들 간의 다툼도 관심사인데요.
예, 트럼프 후보와 크루즈 후보에 대항해서 주류 공화당을 대표할 수 있는 후보 자격을 놓고 나머지 후보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후보와 제프시 후보, 크리스 크리스티 후보, 존 케이식 후보의 경우 아이오와주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일주일 뒤에 열리는 뉴햄프셔주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뉴햄프셔주에서 최소한 3위 안에는 들기 위해서 이번 토론회에서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애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비주류 후보들에 대한 대안으로 마르코 후비오, 루비오 후보를 거론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예, 루비오 후보의 목표가 또 바로 그거라고 합니다.
네.
주류 공화당이 대안으로 밀 수 있는 후보로 보이는 건데요. 공화당을 단합시킬 수 있는 후보, 트럼프 후보나 크루즈 후보에 비해서 이성적이고 또 냉철한 후보로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동안 크리스 크리스티 후보와 테드 크루즈 후보가 루비오 후보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여왔지요.
네.
크리스틴 뉴저지 주지사는 루비오 후보를 이 국가를 이끌어갈 준비가 안 된 경험이 부족한 후보라고 비판해왔고요. 크루즈 후보는 루비오 후보가 2013년에 이민개혁안이 지지한 점을 들면서 보수성에 의구심을 표해왔습니다.
네.
자, 이번 토론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두고 루비오 후보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자, 연방준비제도는요,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보통 줄여서 연준 이렇게 부르죠. 자, 연준이 기준금리, 그러니까 이자율을 올릴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전 세계 증권시장이 들썩이는데요. 이달에는 또 올리지 않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연준 산하기구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인 연방공개정책시장위원회 FOMC가 올해 들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FOMC는 수요일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준인 0.25에서 0.5%로 유지한다는 건데요. 연준은 FOMC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연준이 지난해 12월에 기준금리를 거의 9년 만에 처음 올렸었죠.
예, 연준은 2006년 중반부터 기준금리를 내리다가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뒤부터는 기준금리 수준을 0%대로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제로금리 시대를 끝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앞으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최근 중국 증권시장이 폭락하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국제경제하고 관계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건 뭐 널리 예상됐던 일입니다.
네.
연준은 수요일 성명에서 지난해 말에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했고 국제경제가 약화한 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 점차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연준이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경제 성장에 대한 연준의 자신감이 지난 12월 이후에 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소비자와 사업체 소비도 늘고 있으며 주택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성명에서 좀 더 빠른 성장과 느린 성장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대목이 빠진 점에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는 경기가 나쁠 때도 이 균형이란 말을 쓰면서 자신감을 나타냈는데 이번엔 빠졌다는 거죠. 자, 그 대신에 경제성장이 지난해 말에 둔화됐다는 문구가 들어갔고요. 경기가 하락할 위험이 더 크다는 평가가 들어갔습니다.
네. 자, 다음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3월 중순에 열린다고 하죠. 자, 그러면 다음 회의에서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연준이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오를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이번 성명 내용을 미뤄볼 때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요, 암 치료를 위한 백악관 전담반을 설치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2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인류의 달 착륙 계획에 버금가는 미국의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바로 암 정복이었습니다.
I'm putting Joe in charge of mission control. Let's make America the country that cures cancer once and for all.
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암 치료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하겠다며 바이든 부통령을 미국의 새로운 달 탐사 계획에 관제사령부 책임자로 임명한다고 밝혀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난 1960년대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발표한 유인 달 탐사 계획에 암 정복 계획을 비유한 건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목요일 이 같은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암 치료 전담반을 설치하는 대통령 메모에 서명했습니다.
네. 뭐 이르면서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이는 계획인데요.
네.
자, 암 치료 전담반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백악관 측은 암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완치를 위한 노력을 가속하고 암과 싸우는 능력을 두 배로 키우며 1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연구와 치료를 5년 안에 완료한다는데 이 암 치료 전담반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조 바이든 부통령을 전담반의 수장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다고요?
예, 이 조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해 장남인 보 바이든을 뇌암으로 잃었습니다. 당시 아들이 46살에 불과했는데요. 이 대선 후보로 점쳐지던 바이든 부통령이 대선을 포기하는 이유가 될 정도로 이 장남의 죽음에 바이든 부통령과 가족의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이든 부통령은 당시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위로와 지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자, 이번 암 정복 계획 역시 바이든 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바이든 부통령은 암 치료 전담팀의 발족과 관련해서 이 블로그 미디어인 미디엄에 글을 올렸는데요. 본인이 암 전문가는 아니지만 암 치료를 위해 사람들의 힘을 모으고 기폭제 역할을 하는 면에서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암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 자신의 경험을 10분 활용하겠다는 거죠.
네. 자, 이번 전담팀은 백악관이 주도하지만 또 다양한 정부 부처가 동참한다고 하죠.
예, 바이든 부통령의 지휘 아래 미 국립보건원, 미 보건후생부, 국방부 등 최소한 13개 부처와 협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전담팀의 발족을 위해서 정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진 않는다고 하는데요.
네.
대신 정부의 장려금과 민간 부문의 동참 그리고 자선 사업 등을 통해서 암 연구를 위한 목표를 달성하고 암 환자들의 치료 치료를 돕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자, 암치료 전담반은 오는 월요일에 첫 번째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요.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윌슨 필립스가 부릅니다. Release Me 들어보시죠.
How many times have I tried to turn this love around? I don't wanna give up, but baby, it's time I had two feet on the ground. Can you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국제 유가가 연일 하락하더니 급기야 배럴당 $30 선까지 떨어지면서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회원국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이제 OPEC이 더 이상 원유 시장 통제력을 잃은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OPEC은 어떤 곳인가요?
네, 세계 최대의 석유 카르텔인 OPEC의 정식 명칭은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입니다. 카르텔이란 이 기업들끼리 서로 너무 심한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이 완화할 목적으로 동종업체들 또는 비슷한 기업들이 일종의 담합을 하는 건데요. OPEC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쿠웨이트, 이란, 베네수엘라 등 다섯 개 나라가 지난 1960년 9월에 만든 석유 카르텔입니다. OPEC 회원국들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원유는 전 세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 확인된 원유의 75%가량을 OPEC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큰 국제적인 카르텔입니다.
OPEC 회원국들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2016년 1월 현재 OPEC의 회원국은 모두 13개 나라입니다. 이 회원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중동 지역에 이라크와 이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있고요. 남미 대륙에는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리비아와 알제리, 나이지리아, 앙골라가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인도네시아가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962년에 OPEC에 가입했지만 2000년대 초 자체적으로 원유 소비가 늘면서 생산보다 수입이 더 많은 나라로 바뀌었고요. 결국 2009년 1월 1일 회원국 자격을 잃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12월에 OPEC에 다시 가입했습니다. OPEC 회원국들은 적정한 가격과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시장을 분석하면서 석유 생산을 늘릴지 줄일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에 따라 국제 유가도 좌지우지됩니다. 회원국 석유 에너지 장관들은 1년에 두 차례, 대개 3월과 9월에 OPEC 생산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회동하는데요. 이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 회의가 열리기도 합니다. 원유 증산이나 감산 결정은 회원국이 모두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OPEC과 두 차례의 석유 파동.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두 번의 큰 오일 쇼크, 즉 석유 파동을 겪었습니다. 1차 석유 파동은 1973년 10월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이른바 제4차 중동 전쟁이 발단이 됐는데요. 이스라엘에 맞선 중동의 산유국들이 이 석유 생산을 제한하고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전 세계 경제를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죠. 1차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OPEC은 이 원유 가격의 결정권을 장악하게 됐고요. 그러다 1978년 이란에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란 당국이 이 석유 생산을 대폭 줄이고 수출을 중단해버리면서 또다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2차 석유 파동입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국제사회는 석유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각성을 하게 됐고요. 이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대체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됩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왜 급락하고 있는 걸까요?
네, 현재 OPEC의 공식 하루 원유 생산량은 3천만 배럴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회원국들이 제각기 원유를 생산하면서 이 OPEC 차원의 생산 목표치 설정이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현재 OPEC이 실제로 생산하는 하루 양이 3,150만 배럴가량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OPEC 회원국 가운데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조정하는 게 보통인데요. 하지만 OPEC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최대 석유 생산국인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감산을 통해서 유가를 올리기보다는 낮은 기름값으로 시장을 더 점유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원국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거점이 되고 있는 리비아와 이라크마저 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OPEC 회원국은 아니지만 산유국인 러시아 역시 원유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endorses and puts in place a mechanism to enforce the landmark nuclear deal.
또 지난해 이란과 서방국 간의 핵 합의에 이어서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해제되면서 이제 이란마저 원유를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 비전통적인 추출 방식의 셰일 오일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는 점, 또 세계 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그만큼 석유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점도 유가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펙 카르텔 붕괴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12월에 오펙은 정례 강요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가 있기 전에 최근 급락하고 있는 유가에 대처해서 회원국들이 감산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산유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오펙이 이 회의에서도 감산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이제 카르텔의 기능을 잃은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오펙이 붕괴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fore you move 또는 before you do something. 미국 군인들의 가족들은 3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합니다. The military of the United States is deployed or stationed in more than 150 countries around the world. Military families move quite often, as often as once every 3 years. 저는 군인의 부인이자 아름다운 두 딸의 어머니이기도 한 메이겐을 만나보았는데요. 메이겐의 가족은 미국 남서부의 주 뉴멕시코주로 이사하기 전에 잠깐 휴가를 얻어 워싱턴 DC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메이겐과 함께 대화한 것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fore you move, before you do something이죠. Listen carefully.
Two beautiful daughter of yours, and you're here. What are you doing?
Well, we're actually moving, and so we're just doing like a little vacation before we move. But we're moving to New Mexico, so kind of having a fun time. But we're living overseas. My husband's military, so we were stationed in Turkey, and now we came over here just kind of walk around, see DC, and then we're gonna do a road trip down.
제가 메이긴에게 여기 워싱턴에서 남편과 두 따님과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메이긴은 우리 남편이 군인인데요. 워싱턴 DC에서 모든 근무를 다 마치고 뉴멕시코주로 옮기기 전에 DC를 마지막으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fore you move. Before you do something이죠. Before, B-E-F-O-R-E. Before는 전에라는 뜻이고, move, M-O-V-E. Move는 움직이다, 움직이게 하다 또는 옮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efore you move 하면 어디 어디로 옮기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라는 뜻이고요. Before you do something은 무엇무엇을 하기 전에 또는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라는 뜻입니다. 메겐은 We're doing a little vacation before we move 라고 했습니다. Before we move.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Two beautiful daughter of yours, and you're here. What are you doing?
Well, we're actually moving, and so we're just doing like a little vacation before we move. But we're moving to New Mexico, so kind of having a fun time. But we were We're living overseas. My husband's military, so we were stationed in Turkey, and now we came over here just kind of walk around, see DC, and then we're gonna.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최종 결정하기 전에 네가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어.
Before you make a final decision, you need to know just one thing.
먹기 전에 손을 씻으세요. 맞습니다.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오늘의 영어 표현, before you move, before you do something. 네,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닐 영의 Four Strong Winds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got some friends that I could go to working for. Still, I wish you'd change your mind. If I ask you one more time, but we've been through this 100 times or more. Four strong winds that seven seas that run high, all those things that don't change, I'm what may. If the good times are all gone, then I'm bound for moving on. I'll look for you if I'm ever back this way. If I get there before the snow flies and if things are looking good, you could meet me if I send you down the fair. But by then it would be winter, not too much for you.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의 남부와 중부아시아 담당 리샤 데사이 비스왈 차관보는 지난 1월 19일 압둘라지즈 카밀로프 외교장관을 수석으로 하는 우즈베키스탄 정부 대표단을 환영했습니다. 이 대표단은 제6차 미국 우즈베키스탄 연례 양자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은 협의회의 일환으로 미 국무부의 자원담당 헤더 히긴바튼 부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과 만나 정치발전, 지역안정과 안보, 인권, 노동, 교육, 문화교류, 경제개발, 무역 등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연례 양자협의회는 두 나라 사이의 신뢰 구축, 공동 현안 처리, 양자 간 그리고 지역 내 모든 쟁점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2009년에 출범했습니다. 미국은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기반으로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를 더욱 넓고 깊게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